여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도 가장 짧죠. 근데 짧지만 이렇게 뭐 생략된 게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들도 있고 마가복음은 특히 이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복음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아주 박진감 있게 전개가 됩니다. 예, 1장부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 앞에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갈릴리에 가서 곧바로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사역이 진행되는 것이 아주 빠르게 마가복음 그냥 1장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박진감 있는 그런 전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이적을 더 강조를 하시죠.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종으로 오신 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자, 어제 아침에 살펴볼 때에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오늘은 보니까 세례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목이 시험 받으신 예수님. 사실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신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험 받으신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마태와 누가는 4장에 그리고 마가복음은 오늘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시험 받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간단하게 두 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충만한 예수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들짐승의 위협이 있고 또 사탄의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로 내몰리셨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시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광야 시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의 세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전조하는 것이라면 이 광야 시험은 예수님이 수행하실 전쟁의 예표, 전쟁의 선포식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특히 이제 마태복음에 의하면 첫 번째 시험은 40일 금식 이후에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런 시험이었죠.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셔서 사탄이 뛰어내리라. 그러면 시편 91편에 말씀하기를 천사들이 그 발을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냐도록 보호하리라고 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라고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말씀을 통하여서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으로 물리쳤죠. 두 번째 물리치는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였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신뢰를 가지면 그 마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마귀의 말에 우리가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된다라고 예수님 물으셨어요.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한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마귀는 거짓말을 한 거죠. 그 천한 만국은 다 하나님 것인데 자기 것이냐 말하면서 자 절하기만 하면 이렇게 이 만국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말씀으로 물리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시험, 뱀에게 시험 받을 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 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다라는 그 말씀이 이 세 가지 시험처럼, 자,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기는 예,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별의별 그것을 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경배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다 속아서 마귀에게 경배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점집에 찾아가고 조상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면 뭔가 복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얻을 것 같고 뭔가 기도 응답이 있을 것 같아서 우상 숭배 그다음에 점집 찾아가고 조상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고 이거 전부 마귀가 시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이기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사실은 마귀가 마치 제사하면 조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처럼 예, 우상을 숭배하면 그 돌덩어리가 우리에게 뭔가를 응답해 주는 것처럼 또 점집에 찾아가면 내 사주팔자 내 운명이 거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속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도 반드시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시험이 없었을 리가 없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성령께서 이끄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4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40년을 보낸 것도 하나님이 이끄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것은 성령께서 이끄셨어요. 첫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그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첫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0일을 계시면서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40일은 출애굽기 28장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받는 내용인데 그만큼 인내가 필요한 시련과 인내의 기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34장 2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라. 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40일 금식 모세는 40일 금식하고 십계명 받았고 예수님은 40일 금식하면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일 광야 시험을 재현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새 출애굽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일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로 이끄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첫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에 40년을 광야 생활로 이끄셨어요. 그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그 광야 시험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마침내 나를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시험 때문에 넘어질 이유가 없죠. 아, 이 시험은 마침내 나를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감사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모르면 절망하죠. 낙심하죠.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나를 시험하십니까? 왜 나만 그러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자꾸 이제 모르니까 하나님께 반문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알면 아, 이 시험을 통해서 마침내 나를 단단하게 하시고 그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낮추시는 과정이구나. 나를 깎고 다듬는 과정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과정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어요. 새 출애굽을 진행하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낮추시고 시험 받으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예비 장면 속에서 그와 같이 출애굽 진행했던 것처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는 다 실패해서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래도 2세대를 이렇게 이끌어 가게 하셨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새 출애굽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몰아가실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우리를 맞이하는 광야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떤 시험이든지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시험 때문에 오히려 단단해지고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 시험 때문에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그 시험이 어떤 것인지 잘 분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는 가정마다 꼭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도 바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시험을 이렇게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요한이 잡힌 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의 사명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잡힌 후에 구속사의 한 획을 긋는 분기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에 대표하는 이 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여겼던 이 요한의 시대,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요한이 잡힌 후에 그런데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그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랬습니다. 첫 전파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을 보면 그 갈릴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에 옛적에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있었던 그 땅 갈릴리 북쪽을 의미합니다. 거기는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후에, 그 후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땅, 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흑암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있기 전 내 삶은 흑암이었죠. 납달리였습니다. 스불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신 후에는 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있기 전과 예수님이 있은 이후에 내 삶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없는 가정은 흑암의 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영화로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없는 때와 예수님이 계신 때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때는 흑암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유는 영화로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그 흑암의 땅이었던 갈릴리,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던 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고자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과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과거와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때가 찬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다라고 5절에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카이로스 곧 하나님의 때를 말해요. 일반적인 때 일반적인 시간은 헬라어로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그 구속의 때를 말씀하는데 그 때가 참에 이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때가 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사역할 때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주님의 통치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통치하는 그 영역,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문화 어떤 그 영역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성취와 가까움은 이미 현존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운동력을 잃지 않고 지금 끊임없이 사탄의 나라를 몰아내고 있는 현재 진행형.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심령이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운동력 있게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때가 차서 우리 가운데 임했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에게도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할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심령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켜 내 삶을 완전히 옛것을 청산하고 주인되었던 나를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듣는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그러면 세상이 주목할 만한 웅장한 사역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16절에 오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변두리 마을 갈릴리로 가셔서 어부들의 평범한 일상을 주목하셨다, 보셨다라고 말씀하죠. 자, 16절 봐보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부, 평범한 일상의 사람들을 주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시 말해서 지극히 평범한 내 삶을 주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진전시키는데 발전시키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어떤 특별한 사람, 뛰어난 사람을 사용한 게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나 같은 것, 나가 어떻게 이런 나지만 주님은 나를 주목하시고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첫 제자를 부르실 때에 갈릴리 아주 평범한 어부들을 주목하시고 그를 부르러 쓰신 것처럼 지금도 아주 지극히 평범하지만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나라의 일꾼으로 제자로 부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자 하나님 나라 도래와 함께 우주적인 변혁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은 제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제자라는 게 뭡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17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그래, 내가 앞장서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뒤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일에 동참하는 그 사람들이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를 이루셨는데 바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또 앞장서 예수님이 세상의 질서를 이렇게 전복하면 뒤따라가면서 새 질서에 즉시 발맞춰 가는 사람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전에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뒀다고 그랬어요. 이 베드로도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 16절에 시몬과 안드레도 보니까 18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9절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부르실 때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모습은 마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연상케 합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오늘 시몬과 이 안드레도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 자기 배를 버려두고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주님께 먼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이것을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다 놔두고 떠나도 아깝지 않냐고 도리어 수지맞는 인생이라고 믿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귀족들도 아닙니다. 박사들도 아닙니다. 뛰어난 자들도 아니고 부자들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어느 곳이든지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고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 복음, 순종 이 세 단어가 이제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명절 연휴 때에 회개와 또 복음과 또 순종의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지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가정으로 3대 동일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